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에 촉구했습니다. 올렉시 레지니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2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인터뷰에서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데 따른 비용은 우크라이나의 핏값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속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즈니코 장관은 처칠 전 영국 총리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도구를 주면 과업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세계가 잘 모르고 있거나 이해하더라도 피곤한 것이라며 소수의 우크라이나인이 숨지고 있다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약속했지만 전쟁의 새 국면에 접어들면서 서방 동맹의 균열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전투에서 하루 평균 100명에서 200명의 우크라이나 군이 전사하는 등 전투가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세베로도네츠크와 인근 리시찬스크에 있는 다리를 파괴해 민간인 대피 경로를 차단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체르이 하이다이 루안스크주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 민간인이 다른 지역으로 대피할 교량이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세베로도네츠크를 빠져나가는 교량이 원래 3개였지만 이번 공격으로 하나만 남게 됐다며 이번 다리가 무너지면 자동차로 빠져나갈 방법이 아예 없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스트리우크 세베로도네츠크 시장은 우크라이나군이 도시를 3분의 1 남짓 장악한 채 러시아군에 저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 세베로도네츠크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교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 점령군의 핵심 전술 목표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세베로도네츠크를 압박하고 있는 심각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거주하는 친러시아 주민을 보호하고 나치 세력을 축출한다며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는 13일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루키우에서 러시아군이 국제조약상 금지된 접속탄을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날 하르키우 민간인 피해 상황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집속탄과 유도기능이 없는 로켓 무기를 사용해 살포식 지뢰를 뿌리면서 민간인 수백 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앰네스티 조사단은 하르키우에서 4월에서 5월 2주간 발생한 41건의 러시아군의 공습으로 최소 62명의 민간인이 숨지고 19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방문해 공습 현장에서 발견된 천안 파편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으며 160명의 생존자와 유족, 목격자, 의사 등을 인터뷰했습니다. 집속탄이란 넓은 지역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로켓 등으로 공중에서 수많은 자탄을 살포하는 무기입니다. 집속탄은 교전 중인 군인뿐만 아니라 민간인의 생명까지 무차별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2010년 발효된 오슬로 협약에 의해 금지됐습니다. 이 협약에는 세계 100여 개국이 가입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첫 100일 동안 석유 수출 등으로 930억 유로를 벌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핀란드의 에너지 청정 대기 연구센터는 12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2월 24일부터 6월 3일까지 석유 수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 기간 러시아가 벌어들인 930억 유로의 61%에 해당하는 570억 유로 상당의 석유를 수입했습니다. 이 같은 금액은 국제사회가 모스크바의 석유와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지난달 수출량을 크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프랑스, 중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모든 러시아로부터 연료 수입을 오히려 늘렸습니다. 앞서 EU는 올해 말까지 대부분의 러시아 석유 수입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3일 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10일 전원회의에서 대적 강대강 정면투쟁의 강경기조를 천명한 데 이어 12일에는 방사포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의 국방장관들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안보평가보고서에서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6도에서 17도, 최고는 15도에서 27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10일 마무리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국방력 강화와 대적투쟁 방침을 천명하며 대외정책에 있어 강경기조를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또 12일엔 서해상으로 5발가량의 방사포를 쏘는 무력시위를 벌였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주재하며 자위권은 곧 국권 수호 문제로 국권 수호에 한치도 양보하지 않을 당의 강대강 정면 승부의 투쟁 원칙을 재천명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무력과 국방연구 부문이 강행 추진해야 할 전투적 과업들을 제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오늘 국가의 안전 환경은 매우 심각하며 주변 정세는 더욱 극단하게 격화될 수 있는 위험성을 띠고 있다며 이 같은 정세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목표 점령을 더욱 앞당길 것을 재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을 언급하거나 미국이나 한국을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강경한 대미, 대남 기조를 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국방력 강화의 목표를 앞당긴다. 그다음에 현 정세가 매우 엄혹하다라는 그런 인식을 드러냈기 때문에 핵이란 얘기는 없었지만 결국 핵실험을 할 수 있다는 암시는 했다고 봐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기존의 입장에서 큰 변화는 없이 다시 말해서 국방력 강화를 통한 핵무력 고도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남 대미 압박 이 노선을 계속 가져가겠다는 표현으로 보여지고요.
북한은 또 이번 회의 결론에서 대적투쟁과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들과 전략 전술적 방향들이 천명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대적투쟁의 대상을 직접 명시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관례로 비춰볼 때 한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관측입니다. 북한이 한국을 염두에 두고 대적투쟁을 거론한 건 지난 2020년 6월 이후 꼭 2년 만입니다. 당시 김여정 당 부부장은 한국 내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해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은 곧이어 남북통신연락선 차단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강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최고치로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대남 강경기조를 천명한 지 하루 만인 12일 방사포를 발사했습니다. 지난 5일 평양 등 4곳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무더기 발사한 지 7일 만에 또다시 저강도 무력 시위를 벌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전 8시 7분께부터 11시 3분께까지 북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수개 항적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서해안 지역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5발가량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사포 기종은 구경 300mm 미만으로 유도 기능이 없는 122mm 또는 240mm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대적투쟁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면서 이 같은 저강도 도발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입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까지 동원해 연이어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사포 발사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통상적인 훈련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고강도 도발은 분명히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KN-25 초대형 방사포도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전원회의 이후에 도발의 신호로 볼 여지도 있고 아니면 통상 자신들 계획된 차원에서 훈련일 가능성도 있죠.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강대강 정면 투쟁 원칙을 천명하면서 국방력 강화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만큼 중장거리 미사일 등을 동원한 무력 도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감행 여부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준비는 마무리됐고 김 위원장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놓은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상황이나 미한의 전략자산 전개 등을 포함한 대북 압박 강화 움직임, 하반기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 여부가 결정될 당 대회 등 고려 요인들이 있지만 전술 핵무기 완성 등 핵무력 고도화 차원에서라도 감행은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장마철이 접어드니까 실험하기에는 좋지 않는 환경이라 보여지고요. 미국의 어떤 고강도 압박이 분명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게다가 이제 중국도 핵실험에 대해서 우려를 좀 표한 이상 핵실험의 시기는 좀 더 연기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개발이 완료되지 못한 이제 화성 17 ICBM이라든지 일부 무기 체계들에 대해서 전원회의를 통해서 좀 개발을 좀 독려한 것이 북한의 지금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대미 전문가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외무상에 그리고 대남통일 리성권을 당 통일전선부장에 임명했습니다. 최선희는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미북 정상회담과 이듬해 하노이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핵심 역할을 한 북한의 손꼽히는 대미 협상 전문가입니다. 미북 관계가 대립할 때마다 전면에서 비난전을 펼쳤고 특히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직후 김 위원장의 생각을 대변해 대미 비난 인터뷰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북한 역사상 첫 여성 외무상이라는 점은 김 위원장의 두터운 신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리선권은 남북관계 화해 시절이던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한국 측 기업 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하는 등 거친 언사로 한국에선 대남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외교 경력이 전혀 없이 외무상을 맡아온 리선권이 자신의 전공 분야인 대남 조직의 수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최선희가 외무상 자리에 오른 것은 외교 라인을 정상화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천명한 강대강 정면 승부전에 맞춰 북한의 군사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와 비난, 미한 동맹 강화 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대미 협상 전문가이기도 한 최선희의 중용이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완성된 핵무력을 바탕으로 협상에 나서려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주어져 있던 실권과 그 사람들의 직함이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맞춰서 앞으로의 국면들을 대비해 나가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국면이라는 것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전술핵 개발 프로세스가 본인들이 완성됐다고 판단했을 때 그 다음 행보를 2018년의 경우처럼 협상 국면으로 가져갈 것인지 아닌지 등등의 다양한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리선권의 통일전선부장직 임명은 향후 7차 핵실험을 계기로 남북한 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을 염두에 두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북한의 강대강 공세적 대응을 위한 진용 정비의 성격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국방장관이 11일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각각 회담을 열고 북한 정권의 도발 대응 방안과 3국 공조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장관이 11일 싱가포르에서 만나 북한 정권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대응 방안과 연합 방위 태세 등을 협의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는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회담을 갖고 미한 동맹의 강력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이 양국 간 긴밀한 유대관계와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두 장관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논의했다며 향후 북한의 도발 대응에 긴밀히 조율하기로 하고 일본과의 3국 협력이 지역에 강력한 억지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러면서 두 장관이 확장 억제와 미한일 안보 협력에 관한 강력한 대화를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 장관이 대북 정책 공조 및 확장 억제, 연합 준비태세,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관해 논의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외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데 공감하고 긴밀한 한미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양 장관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제7차 핵실험 준비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매우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또 양 장관이 굳건한 억지 및 상시 대비 태세 유지를 위해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군사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고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이런 차원에서 한미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재가동,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개최, 미국 전략 자산의 조율되고 적시적인 전개 등을 위한 양측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 장관이 연합연습, 훈련과 더불어 주한미군의 훈련시설에 대한 안정되고 자유로운 접근이 상시 전투 준비를 갖춘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핵심적이란 점에 주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과 이 장관이 이날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은 국제규범에 기초한 질서, 분쟁의 평화적 해결, 항행의 자유 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타이완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담 뒤 두 장관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2년 7개월 만에 미한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세 나라는 회담 뒤 발표한 언론 공동 성명에서 북한 문제와 안보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안보 도전 대응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세 나라 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한다는 공동의 노력을 위해 미국과 일본, 한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이와 함께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전면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불법 해상 환적 억제 방지와 궁극적인 근절을 목표로 하는 지속적인 국제협력의 중요성 강조,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국제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히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했으며 조율된 3자 협력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 나라 장관이 한미일 미사일 경보 훈련과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훈련을 시행하고 3국이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식별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 후 취재진에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포괄적 수준에서 논의했다며 미사일 경보훈련이나 탄도탄 추적 감시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공동성명에서 미한일 국방장관이 이날 북한에 거듭된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모든 종류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임을 확인했다며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한일 국방장관은 또 다른 영내 안보 현안과 관련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핵심 현안에 대해 정보 공유, 고위급 정책 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협력을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 상태를 변경하고 영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것을 표명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통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고한 동맹 공약 재확인, 한국과 일본은 공동의 안보 목표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관계와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미국과 호주, 일본 국방장관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3국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국방장관은 11일 북한의 불안정하고 불법적인 핵무기와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을 포함한 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장관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지역 안보회의인 샹그릴라 대화에서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3국 장관은 북한이 역내 제기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3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선박간 환적과 기타 불법 해상 활동을 저지하고 막기 위한 협력적 노력을 통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국 장관이 북한의 일본의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 인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과 준비태세 강화를 위해 3자 훈련을 늘리고 강화하는 것을 포함해 지역 재난과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촉진하고 해상 역량 구축을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은 3자 간 협력의 진전을 위해 연구개발 시험 평가의 틀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정을 수행하도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3자 간 정보 교환 방법의 효과적인 활용을 포함해 민주주의와 투명성, 국제규범 존중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유럽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맹 파트너들의 인도태평양 역내 관여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3국 장관들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처를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동남중국해에서의 안보 환경에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바꾸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불안정하거나 강압적인 행동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 국제법과 상충하는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관련 주장과 활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안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권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관들은 중국과 솔로몬 제도 사이에 체결된 안보협정에 따라 태평양 지역에 최초의 중국 군사기지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아울러 주권이 존중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태평양 도서국들과의 협력을 심화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장관들은 이어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시스템을 훼손하는 강압과 불안정한 행동에 반대한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시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BU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 중, 미러 긴장으로 변화하는 지정학적 정세에 따라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이 유인책을 포함한 좀 더 유연한 관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는 최근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역내 안보평가 2022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 영향력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중국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젊고 외국 교육을 받은 새로운 지도자가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초기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제를 우선할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개혁은 거의 실종된 가운데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2022년 3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을 단행함으로써 4년 넘게 유지된 핵실험 ICBM 유예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는 미국 본토의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ICBM과 기존 미사일 방어에 도전을 제기하는 더욱 새로워진 무기들이 추가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고조되는 미중 미러 긴장 관계가 냉전 이후의 지정학적 경제적 실서를 더욱 위협할 것이고 평양은 이런 상황에 혜택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에 대한 유엔의 명목상의 단일 대우마저 더는 가능하지 않다면서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연대 붕괴는 북한에게 더 많은 행동의 자유를 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정부의 대북 관여 의지도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이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민주당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패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여할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또 한국 새 정부도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패와 지정학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대북 관여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평화 프로세스가 여전히 가능하며 다만 소생이 필요한 것처럼 일했지만 실제로 평화 프로세스는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혹은 그 이전에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한 진실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확보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이용하고 이후 버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추구했던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은 미지근했고 평양은 시기상조라고 말했으며 오직 중국만 관심을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덜 이상주의적이고 더욱 현실에 기반을 두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으로서 더욱 대외적인 문제를 다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억지력을 제외하곤 북한 문제는 더 이상 우선순위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선 다소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편 미한 동맹에 대해선 명확한 열망을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감안할 때 중국과 매우 신중해야 하지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대한 수사는 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할 것이고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에 대한 3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많은 카드를 쥐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은 모두 대화 상대로서 소외될 수 있으며 북한의 미래는 점점 더 중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정책이 전면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간헐적인 협상이나 대북제재 강화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못했고 북한 주민들의 번영과 자유 향상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북한의 WMD 실험 이후 비난과 제재라는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은 더 많은 WMD 시험만을 불러온 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도전하기를 원한다면 더욱 강력한 유인책을 제공하면서 북한에 더 유연하게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런 접근 방식이 불쾌하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도 서방 국가와 다른 관련국들이 북한 미래에 대해 어떤 영향력이라도 행사하고자 한다면 대안을 발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올해가 절반도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한 해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올해 1월 이후로 최소한 26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9일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올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미 단일 연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은 일본과 영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와중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행위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위성은 계속 미국 등과 긴밀히 협력해 북한의 군사활동에 관한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에 따라 각종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5월 25일 ICBM급 탄도미사일과 불규칙한 궤적으로 비행하는 탄도미사일 등 최소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다양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과 작전 능력을 빠르고 지속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북한의 미사일 기술의 눈부신 발전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11일 부유위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핵 역량과 관련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두에 장착할 수 있는 핵무기 소형화를 이미 완성했고 핵탄두를 장착한 탄도미사일로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미사일의 숫자를 적어도 6발에서 8발로 수정했습니다. 10일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기시노부오 방위성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발의 탄도미사일 외에도 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이들은 극히 낮은 고도로 단시간 날아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비행 고도가 낮으면 탐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발사수를 적어도 6발을 썼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5일 오전 9시 8분부터 43분까지 35분간 평양 순안과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동창리, 함경남도 함흥 일대 등 네 곳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1월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ICBM 6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 단거리 탄도미사일 26발 등 총 33발의 미사일을 쏘는 등 18차례 무력 도발을 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차기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참상을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창의적인 임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습니다. 이런 지적은 차기 특별보고관으로 지명된 엘자베스 살몬 페루 가톨릭대 법대 교수가 한반도에 전문성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로 세계적인 인권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을 개최하는 인권재단은 10일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의 김씨 왕조가 국내 상황을 자유롭게 조사하도록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지명자를 초청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의 하비에르 엘 하기 최고 법률정책 책임자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새롭게 선정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는 전체주의적이고 억압적인 국가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위성사진, 탈북민들의 증언,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리서치와 조사를 창의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데리코 이에가스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은 앞서 차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으로 페루의 엘리자베스 살몬 가톨릭대 법대 교수를 최종 후보로 선정해 이사국들에 전달했다고 밝혔으며 13일 개막하는 50차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엘 하기 법률정책 최고 책임자는 살몬 교수가 국제법에 관해 광범위하게 글을 썼고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의장과 콜롬비아 평화특별재판소 자문 역할을 담당했지만 한반도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구사하는 게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살몬 지명자가 한국어를 말할 수 있다는 표증은 없다는 것입니다. 엘 하기 법률정책 최고 책임자는 이런 한반도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 역으로 보고서와 권고안의 공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렵고 매우 중요한 새로운 역할에 행운을 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과 유럽, 한국의 전문가들은 BOA에 살몬 지명자의 풍부한 국제형법과 여성 분야 경력이 북한 인권 개선 노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의 북한 인권 전문가인 램코 브레커 교수 등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나 사회주의 공산국가에 관한 전문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지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오는 19일 사망 5주년을 맞습니다. 그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는 10일 B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게 아들의 죽음을 계속 상기시키겠다며 그가 큰 실책을 범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저항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신디 원비어 씨를 인터뷰했습니다.
오토가 2017년 6월 19일 숨진 지 5년이 됐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5주년을 맞아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행사가 있나요?
We are trying to work with Washington to get
우리가 오토와 관련해 법안 등 몇 가지 사안을 통과시키려고 워싱턴과 협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의회 모두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습니다.
지금 살고 계시는 중서부 오하이오주 출신 의원들도 의회에 있는데 전혀 관심이나 노력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They try. Congress does try.
그들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 중이죠. 한국계인 영김 의원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회에서 오토에 관해 계속 주목하게 하고 있죠. 오하이오주 출신 로버트 포트먼 상원의원과 쉐로드 브라운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 일부 의원이 5주년을 맞아 성명을 발표할 가능성은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 관심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국무부의 이유를 물어봐야 하겠군요.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러 활동을 하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Sure. Well, the first thing we did was get North Korea listed as a state sponsor of terror.
우리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도 불법이 됐죠. 다른 미국인들에게 오토와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오토를 납치하고 고문해 살해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뒤에 우리는 독일의 베를린에 있는 북한 대사관과 연계된 불법 숙박시설 시티 호스텔의 문을 닫게 했습니다. 거기서 불법 활동이 이뤄졌기 때문에 북한 대사관이 이윤을 챙기지 못하도록 독일 당국이 불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셨군요.
And then we've had some laws passed and some sanctions named after Otto.
아울러 오토와 관련한 일부 법이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것도 성과입니다. 일부 제재는 오토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는 탈북민들을 계속 만났고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납북 피해 가족들과 대화하는 등 긍정적인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토에 대한 기억과 북한 정권이 그에게 한 짓을 사람들이 계속 알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5년간 북한 정권의 태도엔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In which way? You mean are they a bad evil and are they still evil? Absolutely.
어떤 방식이 변화를 말하는 건가요? 그들이 나쁘다는 의미인가요? 그들이 여전히 사악하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북한 정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쁜 일이 있거나 더 나쁜 일만 있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주민들을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은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렇군요. 그럼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가요? 현 대북 정책에 만족하시나요?
You know, I think that it's been stronger than in the past.
과거보다는 더 강력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우려는 핵 문제입니다. 그들은 인권과 핵을 함께 다루면 둘 다 진전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자신과 정권 외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다루지 않는 한 성공하기 힘듭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미루지 않겠다고 말해도 그들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은 오롯이 권력 유지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에게 충분히 저항할 만큼 강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어떤 변화도 없을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지 않고 있는 일입니다.
네, 이곳 워싱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없는 만큼 진실된 외부 정보를 대대적으로 북한에 보내서 북한 주민들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민들 스스로 북한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Right. There's a bill I'm trying to get through the Otto Warmbier Censorship Act.
맞습니다. 제가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 법안이 바로 북한에 그런 정보를 더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승인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형태의 적개심으로부터 일본과 한국,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적이 아니란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들의 적, 인민의 적은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라는 걸 알려야 합니다.
말씀하신 2021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 대응법은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방송처의 대북정보 유입 역량, 특히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자유를 누리도록 하는 기기 등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는데 기술적 문제보단 정치적 결단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Right. Oh, exactly. And that's what I'd be 100% behind.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100% 지지하는 겁니다. 그것은 향후 저의 재단이 대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제가 바이든 행정부가 하길 바라는 겁니다.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만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정보를 개방해 세상에 관해 알지 못한 채 그저 생존만을 위해 노력하는 불쌍한 북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겁니다.
끝으로 아드님의 사망 5주년을 맞아서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지도부엔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You know, they made a mistake. What they did with Otto. They made a big mistake.
그들이 오토에게 한 짓은 실책입니다. 그들은 큰 실책을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것을 정치의 밑바닥에 그저 묻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한 미국인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중요합니다. 오토가 중요합니다. 그의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희망만이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변화를 염원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을 자유롭게 할 변화가 올 것입니다. 김정은, 당신은 지옥에 가기 전에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길 바랍니다. 그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5주년을 맞아 모친인 신디 원베어 씨로부터 그동안의 활동과 북한 지도자 김정은에 보내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미국 내 민간단체가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를 오토 원베어 추모 기간으로 선포하고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에서 시위 등 여러 행사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 내 탈북민들과 한인들이 뉴욕에서 결성한 북한 정권에 의해 희생된 모든 미국인들을 추모하는 국제위원회 약칭 북한 희생 미국인 추모회는 11일 보도자료에서 북한 정권에 희생된 모든 미국인을 추모하고 기리기 위해 이 행사를 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앞 항의 시위, 타임스퀘어 거리 행진, 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의 탈북민 출신 구호인 뉴욕 본부 총무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엿새 만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는 북한 정권에 희생된 대표적 미국인이라며 원비어의 사망 5주년을 맞아 그가 2017년 미국에 돌아온 6월 13일부터 숨진 19일까지 추모 주간으로 선포해 모든 미국인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원비어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1976년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살해된 미군 2명,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등 모든 희생자를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북한 정권의 만행을 폭로해 북한 주민들이 자유를 누릴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앞서 국제 오토원비어 추모재단이란 이름으로 창립했지만 아들 이름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모금 활동을 하는 데 대한 원비어 가족의 문제 제기로 가족 측에 공식 사과하고 명칭을 수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지 약 1년 반이 지났지만 미국 이산가족 상봉 노력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재미 이산가족 단체가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북한 인권특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 추진회의 이차희 대표는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전혀 풀리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는 실제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바이든 정부가 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블링컨 세크리터리 오브 스테이트가 하원을 방문했을 때 연팀 하원의원이 언제 저희 법안에 명시된 대로 재미 이산가족 대사를 임명할 것이냐 그랬더니 아직 그를 날짜가 잡혀지지 예정이 없다. 그 외에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하원 청문회에서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라며 관련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진 재미 이산가족들은 가족의 생사도 알지 못하고 있다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이 대표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미국 정치인, 한인 차세대들과 협력해 미국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들의 큰 우크라이나 전쟁이니 지금 미국 경제니 이런 다른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 얼마나 조율을 하고 있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 정부가 해라. 만약에 이것이 지금 상원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통과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통과되면 언제 되는지 그것도 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해 7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어 8월에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현재 계류 중입니다. 법안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또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과 상봉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상 상봉에 대해 협의하도록 했으며 미국 국무장관이 협의 내용을 미국 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10일 VOA에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기본적으로 북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asic problem is that this is a decision that North Korea holds the cards. North Korea has the upper hand. And there's very little that the United States can do.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특사로 일하며 한국과 미국 내 이산가족들과 수차례 면담한 킹 전 특사는 상봉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북한이 갖고 있으며 미국이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위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미국이 미국 이산가족 상봉에 관심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The problem is no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interested or concerned or anxious to do something about the issue. The problem is the North Koreans. And I think the important thing is to keep
킹 전 특사는 문제의 핵심은 북한이라며 이 사안이 북한 문제 중에서 가장 답답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관계가 양호했던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도 미국 이산가족 상봉 문제의 진전을 보기 어려웠다며 지금처럼 양국 간 대화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는 더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더라도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한인 이산가족은 1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40여 명이 북한에 있는 가족, 친척과의 상봉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10일 한국통일연구원의 이규창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새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이산가족의 고령화를 지적하며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호응을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는 한반도의 남북 이산가족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산가족을 주목하고 있다며 해외 이산가족으로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미국과의 협력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진실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10일 서울에서 한국전쟁 때 북한에 납치된 인사들 가족을 만나 이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유엔의 납북자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파비앙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10일 서울에서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면담에서 납북 희생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이해한다며 위로를 표했다고 유족들과 한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유엔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은 세계 각국의 과거 다양한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 노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8년 임명된 살비올리 보고관이 한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날 면담에 참여한 이미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에게 한국 정부의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요청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제도 한국 정부가 제대로 안 해서 우리의 인권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도 다뤄주셔야 된다. 한국 정부가 북한한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요청하는 일본같이랑 그렇게 사실은 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한테 요청을 해달라.
이미일 이사장은 전시 납북자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가족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가 적극 나서서 자국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 문제에 대해 협력을 전면 거부하는 북한 정부에도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보고서와 서한 등을 통해 협력에 응할 것을 권고해 주길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들에 따르면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이날 면담에서 한국 정부도 전시 민간인 보호 책임이 있는 만큼 전시 납북 문제의 직접적 가해 주체인 북한 정권에 책임을 묻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책임 문제는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일 이사장은 이런 권고를 크게 환대한다며 그동안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별적으로 전시 납북 피해자들을 만나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 그분은 특히 전시 납북자 문제를 별로 잘 이해가 좀 안 되시는지 우리는 항상 아웃사이드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알지만 언급을 안 하는 거. 그래서 바른 말을 한국 정부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채널을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국 정부가 잘못한 것 지적하는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근데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최종 보고서에서 전시 납북자를 8만에서 10만 명으로 추산했었습니다. 앞서 유엔 강제실종 실무그룹 의장과 주요 인권 분야 특별보고관 등 8명은 지난 2020년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전시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고령화로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에 북한에 납치된 모든 사람의 신상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하며 최대한 빨리 송환할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미일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등으로 열리지 못한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를 오는 28일 개최할 예정이라며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국회의원 등이 참석 의사를 밝히는 등 이 문제를 거의 무시했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 긍정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헬로 서울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2000년 6월 13일 한반도가 분단된 이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이 이뤄집니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1980년대 들어와서 남북한 간의 실무적인 대화가 재개되는 가운데 몇 차례 제의된 적은 있었으나 양측의 입장 견지로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1990년 신년사를 통해 남북 최고위급 회담을 제의했고 남한도 남북정상회담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습니다. 특히 1994년 6월 한반도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이 문제의 타결을 중재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한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통해서 김일성 주석이 김영삼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하게 됩니다. 남한 정부가 이 제의를 즉각 수락함으로써 곧바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이 마련됐으나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남북 정상회담은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러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표명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북 정상회담과 특사 교환을 촉구합니다. 2000년 3월 17일 중국 상하이에서 1차 특사 접촉이 이뤄졌으며 3월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2차 접촉에 이어 4월 8일 3차 접촉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합의서가 채택되고 4월 10일 서울과 평양에서 그 합의서가 동시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13일 김대중 대통령의 비행기가 평양에 도착하자 김정일 위원장이 공항에 직접 나와 김대중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위대한 정복자로 불린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을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에 이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던 제왕 중의 제왕이었습니다.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 왕국의 필리포스 2세의 아들로 태어난 알렉산더는 어렸을 적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철학과 정치, 과학, 문학 등을 배웁니다. 이후 필리포스가 암살당하자 알렉산더는 20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이어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며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거쳐 인더스 강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합니다. 또한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정복한 땅에 자신의 이름을 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70개나 건설합니다. 동서양에 걸쳐 세워진 이 대제국을 통해 서양의 그리스 문명과 동양의 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 6월 13일 열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저희 VOA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들이나 다양한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실 팩스 번호는 1-202-382-5325번입니다. 1-202-382-5325번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